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돈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23장 1절부터 7절 다윗이 했던 마지막 말,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 유언 중에 전반부 내용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했던 말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입술에 심어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명령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내용인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게 유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자기 삶을 고백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 그리고 손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직분자 왕이 되라고 권면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베푸셨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베푸셨다고 하는 내용을 다윗이 유언 안에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 다 언약을 받은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앞부분에 나왔던 출애굽기나 다른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한번 언약을 주시면 그걸로 끝이고 그 언약을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아무 변개가 없으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죄를 짓고 이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언약을 바꾸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 언약을 두 번째 세대와 다시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언약 내용을 그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똑같이 다시 한번 언약 맺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첫 번째 세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대와 언약을 맺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만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앞에 있던 내용과 신명기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럼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과도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면 그 아들과도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그의 집안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만 세우신 게 아니고요. 5절 중간에 보면 만세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비해 주시고 그것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언약은 쌍방적이기 때문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기 때문에 쌍방의 노력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쪽만 노력하거나 한쪽만 언약을 지킨다고 해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 다만 문제는 이 언약을 맺고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약을 주셨고 두 번째로 언약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5절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구원, 소원은 기본적으로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역사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과 상관이 없어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갖고 있는 여러 바람들, 계획들, 우리가 충족받아야 될 필요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고백하는 유언의 내용, 하나님 베푸셨던 구원과 관련된 유언의 내용은 언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했죠.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과정에서 언약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충족시켜주시고,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의 모든 소원들까지도 다 이루어주시며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습니다. 전반문의와 똑같아요. 다윗이 왜 이 5절 내용을 유언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이거는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아들아 너도 이 언약을 이어받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언약을 지키게끔 모든 것들을 구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유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뒤 두 번째로 다시 고백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보면 사악한 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악한 자를 만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가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까지 나누었으니까 다시 만났던 사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다윗이 처음에 청년기 때, 청소년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만났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 만났던 사악한 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전쟁터에 나왔었던 그런 블레셋이나 기타 여러 민족들, 이게 전쟁을 해야 됐던 대상들이 사악한 자들이었죠. 두 번째로 다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현직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조차 다윗을 못 살게 굴고 사악한 자로 행동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위에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압살롬같이 다윗이 갖고 있던 것을 빼앗아가겠노라고 창칼을 휘두르던 가족들조차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여러 반란자들, 대적자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악한 자들이었죠. 그 이후에 보면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여지껏 속으로는, 이 겉으로는 다윗에게 순종하는 척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란이 막상 일어나니까 시므이처럼 막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고 욕하던,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 역시 다윗의 삶 속에 사악한 자들로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뒤로 넘어가면 요압처럼 다윗과 평생 옆에 있었는데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다윗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했던, 그리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쭉 놓고 보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는, 나를 등용해 주었던 왕도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낳고 키웠던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권력을 주고 또 평생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친구도 나를 죽이려 하고, 참 다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을 끄집어내서 보진 않았지만 다윗이 정신상태가 정말 지극히 건전하고 건강하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왕이, 친구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마음이 그냥 순수하고 평안하고 그냥 하얀 도화지처럼 그렇게 깔끔하고 맑기만 하겠습니까? 온갖 상처덩어리로 다 응어리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에 보면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자들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아요. 가시나무 같다는 건 가시가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맨손으로 못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해놨죠.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사악한 자들인데 그냥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철, 창자루를 가지고 이걸 쳐내야 돼요. 이것도 참 비참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설득이 안 돼요. 내가 선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손으로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격려해서 착한 자들이 나에게 입장을 바꾸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창칼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험악하게 대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말로 해결이 안 되는 창칼을 뽑아들여야만 하는 대상들인데 다윗은 불행하게도 이런 사악한 자들, 창칼로 뽑아들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자들이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다윗이 차마 창칼을 휘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어떻게 창칼을 휘두릅니까? 다윗이 평생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이 일으켰을 때 아들에게 어떻게 창칼을 휘두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창칼을 휘두르고 폭력을 써야만 되는데 이 폭력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원수들이 가득 차 있는데 차마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나의 입장 때문에 그들에게 창칼을 휘두를 수 없는, 그게 참 다윗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곤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창칼을 휘둘러서 해결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들을 다 잘라내시고 불에 태우셔서 내 사악한 자들, 나의 원수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 고백하는 마지막 유언 내용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수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내 주변에 많이 깔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문제들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자기의 아들, 뒤에 왕이 될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거죠. 솔로몬아, 너도 평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거다. 왕이 되었으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가시나무 같은 상황들이 네 앞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전반부에서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유언했고요. 후반부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유언의 내용을 남겨두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남겨두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분, 이렇게 고백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건져내 주신 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들을 향해서도 너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언약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라. 너를 고난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유언을 하면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가 받았던 은혜 너희도 받으며 너희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더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다윗의 이 유언을 듣고 나서 후손들은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죠? 그럼 솔로몬이 그 언약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전을 지어드릴 만큼 엄청난 물질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어떠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어서 그렇지만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간 물질이 많았을지 아니면 우상신전을 세우느라 들어간 물질이 많았을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이 무진장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결국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또한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이 대적들로부터 건진받는 은혜를 받았나요? 물론 그 당대에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세우셔서 솔로몬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가시나무를 두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셨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솔로몬이 결국 살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향해서 어제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들 또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 자녀들이 계승하게 해주시고 내가 받았던 구원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언이 다윗이 했던 유언이기 때문에 차마 손대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유언이 완전한 유언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만약에 한두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어떤 유언의 내용을 덧붙여야 됐을까? 어떤 내용을? 여러분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데 직접적인 청중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쭉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얘야 너 인생 망하지 않으려면 처첩을 많이 두지 마라. 부인도 많이 두지 말고 첩도 많이 두지 마라. 너 그것 때문에 망한다. 얘야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다. 이 내용이 유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요. 그것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입니다.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믿고 섬기다가 나중에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회개했을까요?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확실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로몬같이 나쁜 놈의 자식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다 떨어져서 심판받고 있을 거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도 성전도 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다윗이 물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유언을 안 했겠지만 솔로몬의 미래를 알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유언을 남겼을 것 같아요. 아들아 꼭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다윗도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이런 유언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죄악들을 저질렀다. 내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너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이 예비를 닮아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기면 꼭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녀들 보지 못하는 우리 후손들이 다 우리보다 풍요로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들을 고백하며 삶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시나무 같은 고난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 베푸신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한 베풀어 주셨으며 여지껏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 베푸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은혜들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은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은혜를 또한 더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